말씀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꾸 찾습니다. 만족을 찾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지만 좀처럼 그것이 잘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잠시 후에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하고 나면 허전하고 또 잠시 후에 다시 또 갈증이 생기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감동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생수를 얻고 풍족한 영육안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 시리즈로 시작한 지가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대소망은 제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두 말 할 것도 없이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출생 과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출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라.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라.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지만 이 신실한 사람을 보면은 참 그 보기가 참 좋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고 또 아주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아주 보기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아주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에서 당시 악하고 허감한 시대 가운데 한 별과 같은 믿음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비쳐 나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실 때에도 아주 순수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순전한 여인을 택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그 메시아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침례 요한의 부모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반차를 좇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 성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시대 소망에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이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거기 그 반차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혹시 무슨 뜻인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밑에 설명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당번입니다. 당번. 그 레위 자손들이 성전 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 분야별로 성전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를 짜가지고 날짜별로 시간별로 차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다 잘 아시는 대로 루스벨이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을 대신해서 하늘의 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나타난 바 있었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도 바로 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얼핏 아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얼핏 했지만 즉시 또 인간의 연약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에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즉시 벙어리가 되었고 누가복음 1장 20절과 64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은 후에야 그 벙어리 된 입이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가랴의 경험을 통해서 잠시 또 반성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그 시점에 가서는 즉시 인간적 사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가, 이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는가? 이게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합리적인가? 그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더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또 인간의 과학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록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으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순종을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자꾸 분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순종하러 들어가면 그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멕시코의 쿠이케텍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이 있고 체르탈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인디언들의 그 언어, 그들의 방언에는 믿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하고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한 단어로 믿는다는 말이나 순종한다는 말이나 같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초기 선교사들이 아무래도 이 미개한 인종들의 말이기 때문에 아직 언어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하나로 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단어를 나누려고 했더니 그 인디안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고 자꾸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 단어를 못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이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꼭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가지고 나누지를 못했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오늘날 현대의 이 문명인들, 이 종교인들은 종교적 자가 분열증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자꾸 분열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침례 요한처럼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태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출생이었고 마리아도 상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가랴와 지금 엘리사벳 사이에서도 기적의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했고 사가랴도 의심했는데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남자의 이 사고방식보다는 그 여성의 사고방식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더 편리하게 더 이렇게 적응을 잘하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직장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여성들이 이 믿음에 빨리 잘 들어옵니다. 여기 시대소망 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잘 순종을 하지 않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성인데 타고났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우리의 도무지 인간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들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이 사가랴와 이 침례 요한의 탄생에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있는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강조하고 사용하고 싶은 말은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늘 영적인 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생각을 자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명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조화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즐겁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서울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요한이 성장한 환경과 그 사명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7절부터 있는 7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6절부터입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주로 이제 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그 아버지 사가랴가 한 예언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 이것입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적 환경,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 이미 그 사명을 천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또 성경절 누가복음 1장 80절과 마태복음 3장 4절 두 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대중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30세로 볼 수 있겠죠. 빈들에 있으니라. 뭐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주로 어디에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 빈 들에 가서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장은 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것은 이제 고대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 통상적으로 선지자들이 이러한 복장을 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주로 무엇을 먹었다고 했는가 하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뚜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메뚜기가 과연 진짜 메뚜기냐? 이 메뚜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에 보면 아크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무엇으로 번역했는가 하면 로커스트라고 되어 있죠. 로커스트가 이제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세 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메뚜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 미국에서는 그 로커스트를 또 아카시아 나무로도 해석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로커스트를 하나의 콩 종류인데, 쥐엄나무 비슷한 어떤 상록교목이라, 상록수라,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진짜 그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인지, 아니면 여기 콩 종류의 어떤 지엄나무 비슷한 식물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 영양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 메뚜기하고 꿀만 먹고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음식물의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7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에서 자신을 격리시켰다. 낙타 털로 짠 그의 단순한 옷은 유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사치와 과시에 대한 현저한 질책이 되었다. 순전히 채소와 메뚜기와 야생 꿀로 된 그의 식사는 어디든지 편만했던 식욕의 방종과 과식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었다. 이런 걸 보면은 메뚜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채소류 또 꿀 종류 이런 여러 가지 그 건강에 좋은 식품만 이제 잘 골라서 먹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의 옷이나 그의 음식은 그 시대에 편만한 죄악적인 모습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었고 견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아주 많이,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사치를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과시하는 경향도 있었고, 사람이 되게 속이 비면 겉을 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꽉 찬 사람들은 겉을 치장할 마음이 별로 없거니와, 또 겉에 그렇게 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 속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겉을 그렇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속도 차고 겉도 치장하는 사람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속이 찬 사람들은 검소합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속이 허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 마음속에 이해가 없었습니다. 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형에 치중하게 되고 형식에 치중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과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이제 사회가 타락하다 보면은 무엇이 발달되는가 하면은 이 먹거리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꼭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길거리에 다니면은 또 차 타고 이렇게 외곽에 이렇게 좀 나가면은 전부 다 먹는 집이에요, 먹는 집. 얼마나 그렇게 먹는 집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의 견책하는 말로 아니할지라도 그 생활 자체가 침례 요한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방조하고 사치하고 부도덕한 사회와 인간들에 대한 일종의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 이런 것들이 육체를 쇠퇴시키고 또 병을 일으키고 결국은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해서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교회 백성들조차도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먹는 음식이 우리의 이 뇌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단순한 식물, 깨끗한 식물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해로운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흐려진다 이것입니다. 선악이 분명히 선이냐 악이냐가 아주 예리한 선에 의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이 먹는 것을 아무거나 먹고 죄된 모습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니까 이 선이 점점 굵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안식일에, 뭐 상당히 단편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안식일에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살 때에 잘 사지도 않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굉장한 마음의 떨림이 왔습니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상당히 예리했어요, 이 분별력이. 근데 요즘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에 점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편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회 잘 나오다가 타락해서 나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아주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저녁 예배, 뭐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착실하게 나오다가 이제 서서히 저녁 예배 화요일 저녁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금요일 저녁에 지각하고 가끔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처음에 안 나올 때는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안식일인데 하고 양심에 떨림이 오지만 이제 자꾸 빠지다 보면 점점 둔해지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선하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교회를 여전히 나오긴 나오는데 설교를 들어도 감화가 별로 없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질 않고 평상시에 예수님이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또 안식일은 아직 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그의 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의복, 우리의 시간생활, 돈 쓰는 것,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침례 요한처럼 검소하고 극기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크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 직전에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잡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기에 이미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 사명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크고 두려운 날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말씀인데 두 가지 의미로 늘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재림의 때도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를 이제 크고 두려운 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예언을 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겠다. 그런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한 지 한 400년의 공백 기간이 지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기에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의 출현이고 이제 드디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땅에 오기 전에 왕이 어디를 출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왕의 길을 미리 가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지나가도 대통령 지나가는 길에 경찰들이 먼저 다 배치가 돼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이제 대통령이 편안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준비하듯이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왕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먼저 나온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엘리야가 한 일은 우리가 왜 하필이면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주로 한 일은 아주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특별히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면서 죄를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하며 투쟁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직전에 죄를 지적해서 죄를 청소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리를 길을 예비한다는 차원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신약이 이제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고 가신 지 약 18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대략입니다. 1800년도 지난 후에 이 역사에 남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세상에 그릇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길을 예비하는 남은 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크고 두려운 날이고 침례 요한과 남은 자손이 바로 이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 음식물에 관한 권면 71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선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였다. 선지자는 여기에 그 사업의 성격을 기술한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백성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대표된다. 거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백성들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될 백성들 누굽니까? 누굽니까? 남은 자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정신과 그 외침은 바로 오늘 재림교인들의 정신과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침례 요한이 가졌던 그 정신,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어땠는지 시대소망에 기록되는 것들을 간추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극기와 자제와 절제의 생활이었다.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본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극기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며 살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극기하고 무엇을 자제하고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혹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남은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하여 극기와 자제와 절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대항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자기가 직접 죄는 짓지 않더라도 죄된 것과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텔레비전을 가급적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살다가 피곤한데 뭐 재미있는 연속극 정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연속극이 좋은 연속극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뭐 연속극 자체에 대해서 뭐 별로 전혀 취미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잘 보지도 않지만 그 내용이 말이에요. 그냥 뭐 가정 파탄되고 이혼하고 남의 남자하고 남의 여자하고 놀고 그냥 뭐 술 마시고 어디서 뭐 괜찮은 거 뭐 울고 뭐 그거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연속극이.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잡지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재미있게 자극하려니까 그런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이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 텔레비전을 재밌게, 참 재밌다 하고 느끼는 사람은 뭔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가급적,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직접적인 죄는 짓지 않더라도 그 죄된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것들과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반면에 말씀과 예언시를 많이 보면 아주 죄에 대해서 예리한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악의 감각이 분명해지고 금욕적인 은둔 생활이 아니었고 종종 사람들과 섞였으며 세상의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살피고 저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 심리를 관찰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섞여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뭐 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가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뭐 왕에게도 가서 당신 이거 잘못한 것이요 할 정도니 일반 사람들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이 침례와는 거침없이 사람들의 죄악과 실수를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회개를 요청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와의 일반적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상당히 직설적이고 날카롭고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동정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흐리멍텅하게 대충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죄를 바르게 지적할 줄 아는 그런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고든 기별을 싫어합니다. 바른 소리를 싫어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잘 살진 못하지만 그런 기별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결심들이 또 오게 됩니다.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방탄유리가 있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 제가 보진 못했지만 방탄유리. 이 목사가 얼마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뼈 있는 소리를 하는지 한번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총을 쏴서 한번 그 사고가 난 적이 있었대요. 그 다음부터 기별을 바꾼 게 아니고 앞에다 방탄유리를 치고 계속해서 고든 기별을 전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재림교인들에게 마지막 시대 이 사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랑이 섞인 음성을 통해서 죄를 지적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제 침례원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친절, 정직,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일상생애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질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알곡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죄를 지적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서 그 변화시키는 능력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말씀의 능력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우리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